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86문에서 189문까지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을 해설하겠습니다. 186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해 우리가 따를 지침으로 어떤 법칙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 의무에 있어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별한 지도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시지 않고 기도의 분명한 지침과 내용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엉터리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방적인 기도들은 모두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와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의 지침과 내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주님이 직접 기도의 지침과 내용을 가르치실 이유가 없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의 비결을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목사한테 배우나요?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죠. 기도 부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목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빨이 세다고 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뭐 교회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에게 선물을 혹은 돈봉투를 건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경우들을 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빨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자기는 죄가 많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하루에 뭐 기도 몇 시간씩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기도가 저절로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신입니다. 미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도는 주님께 배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기도의 내용이 각기 다른 식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상호 보완해서 통일성 있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7문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때 본받을 모범으로 주신 지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를 기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이 기도를 이해하고 믿음과 경외심과 기도의 의무를 올바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은 기도의 순서, 그 기도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그 내용, 그 형식이 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그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표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예배 안에서도 사용하고 모임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을 더 확장시키거나 더 심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매우 그 내용이 간결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어떤 수식이나 미사 요구가 없고 그 내용이 장황하거나 길지도 않습니다. 매우 핵심적이고 요점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모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필요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가 기도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을 먼저 분명하게 기도 속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아무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과 순서를 주의 깊게 보면 당장에 당면한 우리 문제를 절대로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이 가장 먼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과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급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신앙을 신본주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로 인본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먼저, 내 일, 내 몸, 내 계획, 내 돈, 항상 우리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경우에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내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죠. 기도만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목사님은 죄를 얘기하십니까? 왜 자꾸 뭐 모든 기도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요하냐고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맨날 그 죄를 짓고 그 맨날 죄 짓고 사해달라는 기도를 그 뭘 맨날 기도 시간에 그런 걸 하냐고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명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시겠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토대로 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서 이것을 심화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단 기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삶의 의무들이 기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과 기도가 괴리되어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나.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우리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이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아주시나? 그렇게 살지도 않아놓고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는 분이신가? 이렇게 기도와 삶이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88문.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세 부분, 즉 머릿말, 간구,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머리말과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으로 이어지는 간구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맺음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교리 이어서 대교리는 주기도문의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문에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권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이때의 경외심과 자녀로서 다른 모든 성향을 가지고 또한 천국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와 장엄함과 은혜로운 낮아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서론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어떤 내용이 어떤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우리만 하나요? 성도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산에다 대고 빌고 강물에다 빌고 바다에다 빌고 하늘과 달과 별에 빕니다. 나무에다가도 빌고 바위에다가도 빌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고백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으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인정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공간,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 무궁하신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의미가 하늘에 계신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우리들의 아버지다. 우리들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자녀들이다라는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스러워하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듯이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자녀 같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라는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위엄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유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끼리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모든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절대로 나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여기 오늘 교리에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미워하고 반목하고 싫어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아버지께 우리들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합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유 저 왼수 그러면 누가 기도해 주죠? 누가 기도해 줍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듯이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사탄의 역사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부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 없이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복종하고 더 신뢰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어떻게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의 방패를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사탄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전에 설교했듯이 부부는 다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징계와 저주를 끊어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베드로전서가 더 연약한 그릇. 남편들이요. 그대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대들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그대들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대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 있다. 그게 누구냐?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아내를, 여자를 하나님이 더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더 많은 부분을 남편들이 이해하고 감싸고 용납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이 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 즉 함께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갈 자가 바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예요. 함께 영생으로 들어갈 구원에 이를 자들이 남편과 아내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그러므로 서로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순종하고 보살피는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왜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응?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될까요? 무슨 기도가 돼요? 기도가 당연히 막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병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가정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겠죠.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역사해서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게 만들어서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의 기도 속에 이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의미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길이 있어도 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뜻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며 나를 고집하는 것은 강박함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을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부의 관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체들과 교우들, 지체들 간의 관계, 모든 막힌 것을 여십시오.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죽으면 당신의 영혼도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아무도 제외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벽이 가로노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백날 천날 교회를 와도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